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인을 공격하면 거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어떤 분야에서 소멸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이 이를 좋게 풀어나가는 법을 모르고 있다며 오직 힘에 의한 방도만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훌륭한 이란 주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이란 지도자들은 모든 돈을 테러에 보내고 다른 데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2,000명을 죽인 이란의 폭탄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고 지난 2년 동안 15조 달러를 군비에 투자. 이날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등을 경제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정신이 나가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계 주요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면서 정상들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을 거론하면서 대북 적대감을 가진 실무자들이 있는 한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미 순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 관계 개선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폼페어 장관이 지난 23일 현재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제재가 조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조미 순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조선 적대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한 데 대해 제재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의 야망이 오히려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은 오는 9월 1일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타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폼페어 장관은 어제 예고 없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찾아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등 당국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현지 무장정파 탈레반과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군을 철수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평화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평화협상 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실무 대화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홍콩 당국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 문제를 오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오늘 홍콩 도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지구 일대에 모인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자 관계자 등 수천 명은 홍콩 해방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센트럴의 에든버러 광장 주변 등에서 행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 국무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숨겨진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지 식량 수급 실태를 조사한 UN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으나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22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검증하에 완전하게 폐기되면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규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연합뉴스와 미국 AP통신 등 세계 6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북 양국 간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에도 미북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면서 양국 간 친서 교환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1,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뤄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실무협상 제안에 응하는 것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미한 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면서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국의 수도 서울을 겨냥하는 북한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 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서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시 주석에게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시 주석의 방북이 남북한과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에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택 규제 완화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 직후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냥 멋진 편지가 오고 간 것뿐이라며 지난주 그가 내게 아름다운 생일 축하 편지를 썼고 매우 괜찮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냥 다정한 두 통의 편지라면서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에 또 다른 정상 간 만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어느 시점에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의 유대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의 취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여러 차례 감행했고 수감자들도 돌아오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잘못돼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인질 혹은 수감자들도 돌아왔고 훌륭한 전쟁 영웅인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데 전제조건은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전제조건이 전혀 없다는 뜻이냐는 BOE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3일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만 준비되면이라는 전제로 미국은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 완화 조건 실무 협상을 통해 좁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을 향해 동시적이고 평행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측 협상 상대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최근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백성원입니다.
북한 당국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대북 적대감에 찬 실무자들이 있는 한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미 순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 관계 개선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지난 23일 현재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제재가 조미 대화를 가능하게 그러면서 싱가포르 조미 순회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조선 적대 행위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10년 전과 크게 바뀌었다고 전직 주한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지만 대화 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군 대사는 10년 전보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 방식은 고위급 회담에서의 금기사항을 깬 행동으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다면 탄핵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broken the taboo on high-level meetings that if I may say if a Democratic president ever done it, he probably would have been impeached.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더 넓은 범위의 외교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erture has widened in terms of the kinds of diplomatic approaches you might take. I think that's a good thing. but it's going to remain very challenging.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북 관계가 험악했던 2017년과 비교할 때 지금은 한반도 상황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며 이는 견고한 미한 동맹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we're seeking was North Korea's calculus being changed for them to think differently about how they pursued their future. And that change came.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해진 점은 미북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드시 미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는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move toward denuclearization because they said they would. Kim Jong-un said he would.
이날 토론회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미북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전망과 분위기가 다소 밝아졌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se off because North Korea's programs have grown in many different ways since 2009.
차 석좌는 또 현재 미한 동맹은 북한 핵과 방위금 분담 문제, 무역 분쟁 등 논란이 많은 문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힌 피라미드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아세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대북 압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We recall the continued support expressed by the ARF participa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아세안 사무총장이 초대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루마니아 대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계속 지지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ARF 참가국들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RF가 북한이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유일한 다자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세안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기구들이 한반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는 ARF의 틀 아래서 역내 비확산과 군축에 관한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RF는 정치 안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무대이자 역내에서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루마니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It is politically motivated and my delegation strongly rejects charges made.
루마니아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며 북한은 이런 주장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한 대사는 루마니아 대표의 발언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이 이미 취한 조치들을 무시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 등 65개국이 회원국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법에 보다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24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외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소통이 비핵화 협상을 실제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exchange of letters at least keep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적어도 소통 창구를 열어놓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런 창구가 최정상급 간에만 열려 있습니다. 실무급 간의 창구가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북한은 그런 선에선 관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아름다운 편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미북 간 소통은 현재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선 미북 정상 간 직접 소통과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The previous American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to engage at the senior most level.
전임 행정부들에선 미북 최고위급 간 접촉은 꺼렸습니다. 대신 뉴욕 채널 등 그보다 낮은 급에서 관여하는 걸 선호했지요. 최고위급 간의 관여는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위해 남겨뒀던 겁니다. 하지만 현 행정부는 정상급에서 시작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 접근을 문제점으로 보시나요?
Now it's become, you know, the norm. But one of the unfortunate aspects of the most recent exchange.
가장 최근 서신 교환의 문제점은 서신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교착 국면이 시작된 건데요. 미국이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까요?
The Trump administration wise to turn it down. It apparently would have involved a shutdown.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그런 제안을 거부한 건 잘한 겁니다. 영변 핵시설과 가장 중요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맞교환하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 이를 거절한 게 옳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포괄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안해 북한을 회유했어야 합니다.
잘게 쪼개서 주고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전례가 있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도 그런 범주에 넣으시는 겁니까?
Yeah, I think Yongbyon is too small a piece. It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핵협상의 너무 작은 조각입니다. 북한이 영변 폐기 약속을 지킨다 해도 북한의 핵물질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영변 바깥에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변 폐기가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물질 재고를 동결시키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변 시설 폐기 외에 어떤 요구가 추가돼야 합니까?
In my view, it would be desirable to go back to the north and propose something beyond Yongbyon.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창한 제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북한 전역에서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영구 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인 조치이고 뭔가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조치입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영변 플러스 알파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Well, so far, Chairman Kim has not been prepared to accept limitations outside of Yongbyon. But if that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영변 이외 시설의 핵 동결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핵 협상은 없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유망한 접근법에 대해 특히 중국, 한국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영변 폐기는 넘어서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폐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접근법 말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유연성을 보인다면 중국도 협조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동결 혹은 제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중국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단계적 조치 때마다 제재를 완화하라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간극을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I think it's important that Washington become more realistic. I think it is necessary to
미국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단계적 조치 때마다 북한의 대가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의 가치만큼만 보상하자는 거죠. 가령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데는 그렇게 큰 대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변을 넘어 북한 전역에서 핵물질 동결을 주면 상당한 대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데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북한과 상대할 때 실무협상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네요.
I think there should be working level talks to suggest a number of ideas to tee up some options and then elevate
먼저 실무 협상을 통해 여러 제안과 옵션을 논의한 뒤 보다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 혹은 정상회담 단계로 말이죠. 하지만 보다 아래급 관리들 간 일종의 준비 회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간혹 깜짝 발언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협상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is is one use one positive use of a presidential letter.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 제안한 게 있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를 파견하니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에 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주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미한 동맹 간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I would hope that the White House has shared with President Moon the contents of the letter that Trump recently sent.
김 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백악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공유했기를 바랍니다. 김 위원장이 긍정적 내용이 담겼다고 말한 친서에 대해 한국이 몰랐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 중국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시진핑 주석과 나눈 정확한 대화 내용을 나중에라도 문 대통령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로부터 미북 핵협상에 대한 진단과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타격으로 인해 북한 내 10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핵 타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핵과학자 회보가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고부에 의뢰해 미국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조사는 미국의 선제 타격의 성공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 강도, 미국과 한국 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 그리고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자 수를 달리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인 과반수는 성공 가능성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33%가량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무기 선제 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선제 핵 타격으로 인해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을 합한 사망자 수가 1만 5천 명에서 110만 명에 달해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 지지가 과반수를 기록한 유일한 상황은 미국 군함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북한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해 46명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응답자의 59%가 미국의 대북 보복에 찬성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선제 타격 선호도의 차이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특히 핵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도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의 과반수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선제 타격을 지지한 사형 제도 찬성론자 중 한 응답자는 북한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선제 타격에 따른 대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제 타격의 성공률이 90%에서 50%로 떨어지자 이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41%에서 23%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미국의 목표 제거 성공률이 떨어지고 미국 사망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사 결정권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현지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식량 수급 실태를 조사한 UN 조사단원은 북한이 현재 숨겨진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에 큰 손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현재 식량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달리 숨겨진 굶주림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세계식량계획 WFP 현지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난 제임스 벨그레이브 WFP 평양사무소 대변인은 최근 WFP 홈페이지에 북한 내부 식량 수요 평가 결과 숨겨진 굶주림이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숨겨진 굶주림은 영유아가 비타민과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신체 발달에 손상을 입는 영양 불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북한의 한 타가소를 방문했을 당시 보온을 위해 한방에 모인 아이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기침을 하며 소량의 밥과 김치를 먹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원이 만난 한 북한 여성은 온 가족이 식사량을 줄여 두 어린 자녀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지난 12개월간 주로 밥과 김치만 먹었고 계란은 손에 꼽을 만큼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특히 두 살배기 아기의 어머니라고 밝혀 조사단의 걱정을 자아냈다고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태어나서 두 살까지 나이의 영유아와 그 수유모의 영양 섭취 수준은 해당 어린이에게 오랫동안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생후 천일 동안 핵심적인 미량 영양소, 지방, 미네랄과 비타민이 결핍되면 성장과 발달, 평생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만성적인 영양실조율이 매우 높았다며 어린이 5명 중 1명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굶주림의 영향으로 지난 몇 년간 WFP의 지원으로 일부 개선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WFP는 북한 현지 조사 뒤 발표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식단이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됐으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경일과 기념일에만 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형준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숨겨진 굶주림이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며 아동 영양실조가 심하면 뇌에 타격을 주고 실제 성장이 훼손되며 두 살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을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도바, 스페인의 식량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황해남도 등 북한 내 9개 지방의 식량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국제적인 분쟁 조정기구가 공단 재개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새삼 개성공단의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과 통신, 통행 등 삼통 문제를 개선하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발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티오 클리모 영국 킹스 컬리지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 정부의 자금 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재정적 가치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financial value, I mean, Kaesong was definitely the most successful venture in the DPRK. Not only special economic zone, but
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누적 생산액이 적어도 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남북 모두의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국가소득 창출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근로경험을 통해 쌓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다른 도시 등 북한 주류 경제에 전수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이런 성과가 북한을 인건비가 저렴한 제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나라로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도 24일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내 125개 한국 기업은 5만 5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북한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낮은 인건비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개성공단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쟁력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경제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배경이 비슷한 주변국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63달러 80센트로 중국 청도공단 194달러, 베트남 단뚜엉공단의 95달러 80센트, 한국 시화공단의 831달러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개성공단은 5% 이내로 청도공단의 13%, 탄뚜원 29%, 시화공단 6%보다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71%에 달해 100%인 한국의 시화공단보단 낮지만 청도 60%, 탄뚜원 40%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이직률이 매우 낮고 토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평균 39달러로 한국 시화공단의 658달러, 100에서 300달러를 보인 중국 청도공단, 200에서 250달러를 기록한 베트남의 탄뚜원 공단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았습니다. 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을 기준으로 봐도 최저임금은 월 74달러, 평균 임금은 180에서 90달러로 임금이 치솟아 800달러를 넘어선 중국과 240달러를 돌파한 베트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분양가가 개성공단의 경쟁력이지만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경제기관들은 경제특구의 기본인 통관과 통신, 통행 등 이른바 삼통 문제가 개선돼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특히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공단 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북한 정부가 합의하도록 통신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개성공단이 문을 열기 직전 자신을 비롯한 워싱턴 경제 전문가들이 서울을 방문해 임금 직불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s a reform measure, as a developmental project, the South Korean side really needs to pay the workers directly.
북한의 집단 체제나 배급제를 피하고 개발 차원의 개혁 조치로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북한 정부가 돈을 가져가고 상품 공급권과 초코파이 등 사소한 것들로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과거 국가 계획 경제로의 회귀가 아닌 시장 경제에 기반한 개혁 조치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도 국제사회가 불신을 접을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신뢰와 변화의 상징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1,88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2천만 달러 가운데 상반기 동안 12.5%가 모금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25일 공개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지금까지 목표액의 12.5%를 모금했습니다. 전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1,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입니다. 유엔을 제외한 적십자와 국제 구호단체의 모금액 384만 달러를 합산해도 각국의 상반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1,884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1,294만 달러로 전체 모금액의 68.8%를 차지했고 식수 위생 지원은 141만 달러로 7.5%, 식량 안보 지원은 5.4%인 100만 달러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가장 많은 783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어 스웨덴과 러시아가 각각 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총 9개 나라가 기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식량계획 WFP의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모자 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자료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금으로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은 대북 지원 사업에 1억 1,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24.4%인 2,719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 37명과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이 됐지만 한국전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은 전쟁으로 기억된다며 자신의 전우들이 지킨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 소속 상병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까지 굵직굵직한 모든 한국전 전투에 참전한 90세 노병 조셉 벨라저 씨. 67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But it doesn't look like what it looks like now. It was very small. And so I wanted to see that, which I saw that, which made me happy. But the Korean people are just incredibly wonderful and the city's beautiful and we've been more than happy to be here.
지금과 달리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은 참혹한 전투로 폐허였다면서 한국의 변모상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벨란저 씨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6.25 미군 참전 용사는 모두 19명. 2년 전 44명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벨란저 씨는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I was afraid to come before, so well, a lot of thoughts, you know, a lot of things are there still. I remember it all. You know, I was in all the battles in Korea.
한국전의 모든 전투에 참전했던 많은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리 곳곳에 선명히 남아있는 상처는 한국전 당시 벨란저 씨의 부상 정도를 가늠케 했습니다. 반세기를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어도 이들 노병들에게 한국전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은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처는 정기적으로 벨란저 씨와 같은 유엔군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합니다. 이를 통해 노병이 된 이들은 한국이 일궈낸 놀라운 발전상에 자신과 전우들이 먼 나라 한국 땅에서 흘린 피와 노력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글렌 파웰 주니어 씨가 포함됐습니다. 1952년부터 2년여 동안 한국전에 참전한 고 윌리엄 파월의 손자인 글렌 씨는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함께 70년 전 그들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떠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장소가 담긴 65년 전 사진을 들고 방한한 진 크레인 씨와 함께 보훈처의 도움으로 해당 장소를 찾은 것은 이번 한국 방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일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렌 씨는 65년 전 기억을 회상하는 짐 씨의 표정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그 순간을 함께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We found the battlefield and watching the look on Jim's face when he had a 65-year flashback to what he did here. He got very emotional and he was it's an incredible thing to be around these guys and it's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셔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인의 훌륭함을 직접 보셨다면 더없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와 그의 전우 등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t's because a lot of people have laid their lives down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at freedom could exist.
글렌 씨의 이번 방안은 할아버지를 위해서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특별합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불시착한 동료 전투기를 발견하고 전후 구출 작전을 펼친 해군 조종사 토마스 허드너 중위에 관한 책 헌신을 영화한 디보션에서 주인공 역을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 시간이 영화에 출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글렌 씨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훈처는 특별 초청 대상에 전쟁 영웅 고 김영웅 대령의 조카 내외를 포함해 이달의 6.25 전쟁 영웅 선정패를 수여했습니다. 고 김영옥 대령은 1919년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은성무공 훈장을 받은 고 김 대령은 미국 최고의 전쟁 영웅 1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창덕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판문점 등을 방문했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하고 보훈처 주관 6.25전쟁 제69주년 중앙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7일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우들의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본 후 위로 만찬을 끝으로 5박 6일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전쟁 69주년 기념일인 25일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전쟁 기념일은 동맹군의 이타적인 용맹함과 과거와 미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상기시켜 주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의 역사는 잊혀지거나 왜곡돼서는 안 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쟁은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며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전쟁 기념관과 추모비 건립 등의 사업이 활발해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무관심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호주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무관심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머리스 페인 신임 호주 외교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COI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은 그 중대성과 규모, 성격 면에서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18개월 사이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안보리 공식 의제로 다루는 연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던 일본이 올해 3월 갑자기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인권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 인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을 탈출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3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고 구금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에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그리고 일부는 처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가 지난해 북한에서 8,000명을 넘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없다는 북한과 유엔기구의 주장과는 대비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24일 북한 내 HIV의 양성자가 지난해 기준 8,3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가 운영하는 보건 분야 사전 출판 사이트인 매드아카이브에 미국과 북한 연구진이 올린 추정치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999년 1월 첫 감염자가 확인됐고 이후 감염자 수가 지난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 같은 공동연구는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13년 북한 측이 뉴욕 소재 비영리 기관인 도다움에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고 사이언스는 전했습니다. 북한 측이 지방 지역의 HIV 감염 사례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이와 관련해 도다움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도다움은 북한 측 연구진과 함께 북한 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북한 내부 집계를 통해 HIV 감염 실태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이 드러났다고 도다움 측은 전했습니다. 북한 질병통제센터 집계에 따르면 HIV 감염 사례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완료된 북한 전국 에이즈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염 사례는 급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통계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북한의 HIV 전국 확산률은 0.069%로 추산했습니다. 전국 확산률이 0.6%인 미국과 두 자릿수에 달하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실제로는 에이즈 퇴치에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사이언스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2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평양에서 북한 내 HIV 감염 사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결핵 보균자인 경우 HIV 감염이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며 북한의 높은 결핵 감염률이 HIV 치료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인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HIV 감염 치료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문제가 심화될 경우 북한 당국이 에이즈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V 감염을 불법화하고 감염자를 감금하거나 해외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USS 대니엘 이노웨호가 최근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 함선은 내년에 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메인주의 항구도시 베스에서 신형 유도탄 장착 구축함 USS 대니얼 이노우에의 명명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명명식에는 고 대니얼 이노우에 전 상원의원의 부인 아이린 이노우에 씨와 하와이주 출신 마지에 히로노 상원의원, 메인의 앵거스 킹,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 해군은 USS 대니얼 이노우에가 내년쯤 하와이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에 배치돼 책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출생 일본계 미국인 2세인 대니얼 이노우에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USS 대니얼 이노우에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으로 수상전은 물론 대공, 대잠수함, 대지상 공격 능력을 두루 갖췄습니다. 내년에 취역하면 알레이 버크급에서 68번째로 실전 배치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목표의 탐색부터 공격, 파괴까지 작전 전 과정의 독자 수행이 가능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 미 해군의 주력 선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USS 대니얼 이노우에는 배수톤수 9,140톤, 길이 510피트, 폭 59피트, 최고속도 30노트, 최대 승선인원 314명입니다. 공격 능력으로는 토마호크 미사일 96발을 장전할 수 있는 MK-41 수직 발사체계와 대함 하푼 미사일, 대공 SMEMR 미사일, 적 미사일 요격용 ESSM 미사일 등을 장착했습니다. 또 어뢰 감지 기능이 강화된 레이더와 해상작전 시호크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격납고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렇듯 향상된 미사일 요격과 대잠수함 방어 능력을 갖춘 USS 다니엘 이노우에는 동북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이나 중국 등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해군 측은 함선의 구체적 임무는 모항 입항 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88세로 작고한 대니얼 이노우의 상원 의원은 미 육군 보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유럽 전선에서 공을 세우고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전역 후 상원 의원에 출마해 1962년부터 2010년까지 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에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 편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6월 26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엔 국제연합 헌장이 탄생합니다. 1945년 6월 26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50여 개국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됐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날 서명된 유엔 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활동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헌장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유엔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 가운데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 가운데 하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입니다.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43년 6월 26일 혈액을 ABO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혈액형의 아버지 칼 란트슈타이너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란트슈타이너는 대학에서 약학과 의학,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빈 의과대학의 조교로 일하면서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4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1901년 A, B, O 이 세 가지 형태의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란트슈타이너의 연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힘쓰다가 1943년 6월 26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뷰어의 세계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90% 진척된 상태라고